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난주에 휴거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여 오늘 그 문제와 연결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대한 그 오해들을 조금 풀려고 합니다. 그 휴거의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여기 40절과 4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남아서 대환란을 당하고 하는 식의 휴거 설명이 이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여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몰라서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그저 늘 일상적이고 평소와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올 것 같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데에 갑작스럽게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37절에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라는 설명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하였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홍수가 나고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매를 갈고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끝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고 말하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구원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지 전혀 그 휴거 같은 은밀한 구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거는 어떤 의미에서 들림을 받은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구원과 심판보다는 환난을 면하는 것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차이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같은 24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의 다시 오심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고 온 우주가 아는 공개되고 확실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은밀하게 구원받은 자들은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식의 그런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적지 아니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 호기심과 징조들 이런 것과 그 물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이 목적하는 것과 다른데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호기심에 미혹되어 이런 구절들을 다 말하자면 오해합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 구절의 의미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쪽은 종말이 있는 줄 모르는 자들이고 한쪽은 종말이 있는 줄 아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지 때와 시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건 밤에 주인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게 도적이죠. 우리에게 도적이 오지 못하는 건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우린 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우린 예수를 믿고 종말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자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시간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이 9절 10절이 있잖아요. 8절부터 다시 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다는 게 뭔가,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을 지키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며 그 완성을 소망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들로 낮에 속하였다고 하고 있지, 시간을 알고 때를 알고 무슨 암호를 풀고 하는 문제들로 밤과 낮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가시면 여러 군데서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이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그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식으로 표현하면 4절인 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 뭐 세상에 말세에 무슨 조짐이 보이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바로는 뭐라고 돼 있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하나 더 붙여서 롯의 때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의 이 종말이 오는 것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스스로 어떤 모습이 있고 쇠퇴각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에 개입하사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돌연한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걸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거든 뭐 어떤 징조가 있거든 그러면 뭐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언제 어느 시 어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이 없고 종말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종말은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원리, 죄악에 속한 것들이 끝이 나고 심판받고 하나님 통치의 완성, 의와 거룩의 완성된 나라로 이제 종말을 주께서 가져오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종말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요 이 고난의 끝이므로 우리가 바라는 종말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시간과 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 하는 얘기 같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종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 통치의 완성에 걸맞는 신앙의 완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지 어느 날 어느 시에 대해서 우리에겐 전혀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 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입니다. 그리고 돌연한 종말이 올 것이요 그리고 그 종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분명한 구별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종말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죠. 생각지 않은 때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이거는 따져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날짜로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있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가를 생각하여 예비하는 것이 종말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저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며 종말을 약속받은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오실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25장이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랑이 더디어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나 말하자면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다 같이 잠을 자긴 일반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열처녀 비유가 얘기하는 건 언제고 오면 불을 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등을 켤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종말을 준비하고 있게 되어 있지 언제 오느냐의 싸움은 여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건 뭐죠? 주께서 왜 오시느냐에 관한 문제죠. 왜 오시죠?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악을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그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시작하러 오십니다.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 일들은 그 뒤에 달란트 비유에도 나타나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얘기로 나옵니다. 뭐 양이 꼭 좋은 것이고 염소가 나쁜 것이고 하는 문제를 아니라 구별을 하는 것이죠. 임금이 이제 상 주는 이들과 벌 주는 이들을 나누고 응분의 상과 응분의 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이 뭐죠? 상 받는 이들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래서 상을 받았고 45절 벌 받는 자들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랍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싸움은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원리는 이해관계죠. 모든 기준이 이해관계를 따라 대접하고 괄세하고가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구별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건 세상적 가치로 아무 쓸모없는 유익이 없는 투자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리에 근거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 뭐 계시록 지금 해오면서 누누이 성경에 강조되고 설명된 것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세상의 핍박과 공격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을 예비하는 것이요 깨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하시고 아직도 주의 재림을 서두르시지 않는 것들이 다 구원을 위하여 그러시는 것이요,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보다 그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며 영광 중에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오느시라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각 개인은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의 운명은 고정이 되고 맙니다. 주님 오시는 게 언제냐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들을 주께서 칭찬하시는 수준으로 지켜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방불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거룩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과 그의 아들로 불러낸 그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 오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오시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신자된 도리를 매 순간 매일 어느 장소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목숨을 건 신앙의 싸움으로 자신의 신자된 자리를, 내용을, 고백을, 소망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며 복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의 분명함 같이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며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또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고백한 신앙을 채우시며 깊이시며 높이신 모든 것들의 완성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오심과 주의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모든 것들을 지킬 뿐 아니라 채우고 쌓고 당연히 넘치도록 살아야 하는 책임을 우리 인생에 갖고 있습니다. 주여, 꾀를 부리기 위하여 주의 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귀한 것과 놀라운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그 믿음의 진지함으로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